이문답, 제가 질문 읽고 우리 다 같이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 개혁신앙의 교리를 잡아오고 있고요. 여러분 곧 뒷장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다 있으시죠? 4번?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갈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이 다 100%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셨나,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바보같이 뭐라 그러냐, 덮어놓고 막연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증거도 우리한테는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완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한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라 증거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진리는 진리밖에는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의 증거가 완전하다는 거죠. 다른 뭐 교회가 그걸 인정해줘야 되고 어느 사람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니다 그 내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거죠.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 어느 부분은 사람이 지어낸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부끄러운 대답이 아니고요. 완벽한 대답이에요. 성경은 불완전한 피조물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로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오직 성경 자체의 증거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성경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신앙 고백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의 그 완전함, 또 하나됨, 일치함, 또 모든 구약이 가리키는 예표와 또 뭐죠 그림자와 또 약속의 현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가 되고 참것과 실체 현실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 사역이 신구약에서 다 한 가지를 증거하고 하나 되어 있다는 모든 것들 구원 교리의 그 위대한 놀라운 사건들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도 성경 자체의 증거로도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많이 보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성경을 모으셔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는데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한 가지를 증거하고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푸는 원리를 찾을 수 있죠. 성경은 무엇으로 풀려야 되죠? 성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푸는 원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풀어서 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성경이 성경을 푸는 원리로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아래에 빛에 비추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순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밤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깨달음 주셔가지고 내가 쫙 성경을 보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되어 있는 많은 선배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서신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글도 성경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내용이 있는데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초대교회에서 여겨지고 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 멋대로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복음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푸는 원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 사사로이 풀었다. Once own idea.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전히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목적을 위해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끼워서 전한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은 딱 읽어놨는데 전혀 상관없는 예?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말씀만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전체 몇 권이에요? 구약은? 66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구 27. 그래서 우리 구약 39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러 책들이 있지만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될 때에 구약의 39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사도들도 이제 성경을 39권으로 이해를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27권은 어떤 경로로 성경으로 인정이 되냐 하면 정경으로 되냐 하면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 신약 27권은 다 서로 나누어서 카피해서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골로새서 같은 걸 읽어봐도 골로새 서신 같은 거를 다른 교회에도 나누어줘서 읽게 하라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27권의 성경을 가지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이제 막 자기네 멋대로 성경처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좀 이따 보겠지만 유경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에 맞는 책들을 만들어서 그걸 막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 27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4세기경에 교회회의가 열려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27권의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그거는 그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회의를 통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27권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 책들이 위경들이 생겨나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영지주의 책들이 생겨나니까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27권을 다시 한번 이제 인정하고 또 이제 확인하고 이제 발표하는. 그래서 교회가 27권의 신약성경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66권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성경 자체의 증거도 있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누가 증거해 주실까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가 없이는 성경을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럴 때에 믿는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증거가 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셔서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우리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관계 맺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성경 자체의 증거하고 성령님의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하죠. 여기다가 무슨 뭐 과학적 증거가 더 덧붙여서 실제로 바벨탑이 언제 실제로 만들어졌더라 막 발표가 됐어요. 그 잔해가 노아의 방주에 잔해가 어디 발견되었더라. 그러면 우리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어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고 뭐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자체만의 증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만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은혜로 주신 그 모든 특별 은혜의 특별 계시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님을 주신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설득 있는 말로 뭐 세상 지혜로 물론 이런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자로서 두 가지 증거로 충분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알려주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믿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엄청나게 뭘 막 잘 풀고 그냥 세상의 그 지식 이런 거 다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일은 신실한 종으로 순전하게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나 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어쨌거나 쉽게 이 인정이 되거나 말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이해하느냐? 성령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천국권을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 보세요. 그거 믿어요? 아, 뭐 저런 소리야. 저거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그냥 좋은 가르침이나 주고 잘 따라가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는다고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믿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뭐 무작정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그래서 성경의 개혁주의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이 잡은 세 가지 교리. 이 세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될 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죠? 무오성이에요. 성경이 inerrant, infallible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쓴 그 성경은 오류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사본을 거쳐서 원본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본은 1획 1점이라도 오류와 결점이나 잘못이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제가 그 히브리어 말씀드릴 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자음이 있어요. 우리처럼. 물론 원본에서는 이제 모음이 빠진 내용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음자음 하나하나도 점 하나로 글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 헬라어도 우리 영어 비슷하게 이제 모음자음으로 이렇게 순서가 쓰여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글자 하나, 그런 점 하나 이런 것들조차도 완전하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만이 그래서 오로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가 무오하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이 얘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특별히 이제 그 당시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교황이 무오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죠.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절대 무오하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갈라짐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허물이 많을 거예요. 천국교회가로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이를 때까지는. 그렇지만 말씀은 완전하죠.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꼭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무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교황이 이 칙령 같은 걸 만들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칙령 같은 걸 만들면 그게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 성경만이 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료성. 명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다 명료해서 너무 다 쉬워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구절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푸는 자들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 우리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피켓 들고 간단하게 써있는 거 있죠.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전도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명료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에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이르는 기본적인 지식은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교육 정도가 낮은 자라 할지라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나는 어려워서 못 믿었어요 이런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사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려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고 자기는 지옥 심판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선행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보다 죄 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이 메시지는 귀를 막는 거죠. 마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제가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복음을 전하시죠.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니까 세상 떡을 얻으려고 나왔던 자들이 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우리 임금이라 했던 자들이 돌아서요. 뭐라고 하면서 돌아섰죠? 이 말이 어렵도다.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 복음이 그렇게 어렵니? 아, 내가 좀 예화라도 들어가서 좀 쉽게 좀 풀어줄까? 어떻게 뭐 좀 해볼까?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탬블링 블록이에요. 이 말은 니네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얻고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엔 관심이 없지.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세요. 그들의 죄성을. 그 죄 때문에 안 듣는 거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복음이 어려워서 나는 못 알아들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변명은 안 돼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거고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정말 명료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구절이 있지만 그런 구절을 풀어서 십자가하고 연결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참 쉽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고 성령님이 궁극적인 교사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성이에요. 충분성. 즉 이거는 sufficient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뭐 다른 계시라든지 다른 뭐 증거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으로 완전한 하나님 계시로 충분하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 구원에 기르는 길을 알려주고 우리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준다는 거죠. 성경 안에 충분히 그거는 성경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필요할 거예요. 아, 내가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될지, 뭐 장차 내 이런 잡이 잘 될지, 이런 비즈니스가 잘, 아우, 너무 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길. 그것으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의 본체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계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계시가 끝났어요. 지금도 계시가 있거나 계시의 방편이 있으면 성경만이 완전 무호한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의 그 슬로건 중에 그 솔라, 파이브 솔라 아시죠? 그 오직 파이브 솔라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보충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분은 이 제가 일단 말씀드렸나요? 그 예수님을 미 죽으실 때 입었다고 추정되는 무슨 수의가 발견됐다.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막 보니까는 진짜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예수님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새 나온 거는 가짜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와 그것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냥 막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진짜 막 손에 못자국도 거기 보이고 막 상해요. 이러니까 막 어떤 분은 이제 그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복음 말씀만으로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뭐 과학적인 증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새 그 창조과학회니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뭐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물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뭐 하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잘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게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와 교제와 사랑이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있다고 뭐 눈에 보인다고 뭐 그래서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좀 증명해달라.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줬어요. 자기 영광의 구름, 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다고 더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성령님이 말씀으로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충분하게 준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수학의 지식, 과학의 지식, 역사의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뭘 먹으면 해가 되나 이런 거 주시나요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서 원리를 따와가지고 구약의 음식법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니까 정결한 음식 이거 먹으면 나쁘니까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죠. 그렇게 끄집어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복음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라 볼 거는 외경이에요, 외경. 5분만 더 할게요. 이 외경은 성경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그냥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외경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천주교의 성경에서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제2경전이라 그래가지고 제2경전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듀테로 캐논 두 번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포함을 시켰어요. 7권을 원래는 14권인데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7권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포크리파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포크리파라는 뜻은 감추어진 책이라는 뜻인데 뭔가 이상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고요. 마치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비교리적인 요소가 많아서 66권 정경하고는 구분되는 사람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천주교가 제2정경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외경하고 이제 외경이 둘로 나눠져요. 구약의 외경, 신약의 외경. 구약의 외경은 그래도 조금 동기와 쓴 그런 것들이 조금 건전해요. 신약의 외경은 건전하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 자기네들이 자기네 종교에 맞는 책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고 안 부르고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 복음, 거짓 책. 그래서 구약의 외경은 언제 쓰여졌죠? 보통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내시죠. 몇 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침략을 받게 되는 게 그리스예요. 헬라권. 그래서 헬라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헬라권 안에 있을 때 많은 종교적 서적들, 위인집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일제 압박 아래 있을 때 민족성을 막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래들, 동요들, 책들, 뭐 사명대사, 이순 이런 위인집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때의 이 외경들이 만들어져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4권 혹은 15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책들이 그 14권의 책들이었어요. 이걸 읽으면 그냥 우리가 다른 민족의 억압 아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70인 역을 만들 때 포함을 시켜요. 이것까지 번역을 해요. 70인 역은 뭐죠? 시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헬라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들이 헬라어를 배우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70인 역을 만들 때 이 외경을 함께 번역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70인 역을 만들어서 이 외경을 번역할 때 그들은 이걸 성경으로 인정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열어, 얌니아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건 성경은 아니다. 근데 니네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같이 번역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잖아요. 그 라틴어 번역, 우리 교회 역사 배웠죠. 누가 했죠? 제롬. 제롬이라는 자가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때의 70인 역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외경을 같이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그런데 제롬도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냥 같이 번역하는 거야. 했는데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 멋대로 그 외경을 성경 안에 넣어버려요. 제2정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7권의 제2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오는 것도 많아요. 연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거는 정말 성경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구약의 외경들은 동기가 불순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굳게 하려고 신약 27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중요한 인물들, 사건들을 막 왜곡하고 변질된 스토리로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주장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가 많아요. 거기는 보면 이렇게 막 부처님이 뭐 너는 뭐 산에는 왜 가느냐 뭐 이러면은 뭐 오르기가 갑니다 뭐 이런 대답들 있잖아요. 막 심오한 그 뜻을 가진 거. 아, 그런 선문답 같이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영지주의적 가르침, 잘못된 이단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거기 중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롯 유다한테 이거 좀 얘기하기도 그런 가롯 유다한테 야, 네가 내 수제자인데 네가 나를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룬 가장 좋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우리는 정경과 외경과 위경의 구분을 분명히 가지고 정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난 우리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경, 외경, 위경의 구분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다 똑같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판단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때에는 우리처럼 66권 성경만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왜 TV 같은 데서 히스토리 채널 뭐 이런 거에서 뭐 하자 Who is Jesus? 와 그러면 야 세상 방송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네? 우린 이렇게 하고 막 관심 있게 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외경들까지 합쳐가지고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살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서 저기 프랑스 어느 지방에 가서 애 낳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로 꺼내기도 정말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외경과 위경들이 잘못된 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으로 쓰여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가 그렇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기독교에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륜이라든지 도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66권만을 정경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죄어 있다고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 저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질문하는 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화가 나고 마음도 아프고 배울 데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게. 우리 그거 듣지 않아요 지금? 그거 왜 들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 왜 듣냐고요.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그때 얘기해서 가봤더니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기독교는 내 며느리는 뭐 불교고, 아니 어머님은 불교고 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스님한테 물어봐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네, 기도하라 그러고 가서 참회하래. 참회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참회해. 참회를 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새벽 기도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와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성경만이 모호하고 명료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도 모호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왜? 모호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도 모호하고 명료하고 충분한 거예요. 성경만으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금 또 오고 있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 2장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경은 신명기 4장 2절, 계시록 22장 18절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세요. 66권만으로 완전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죠. 우리가 지금 소유를 문답하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죄는 뭐고 천국은 뭐 종말론은 뭐고 이런 주제별로 보는 거,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전체 성경을 하나로 볼 때 주제별로 뽑아서 보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 그러죠. 보통 주제별로 보는 거. 우리 소유리 문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구원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체와 참것으로 드러나고 성취되어서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의 빛 아래서 다 비추어서 풀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짝이 있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져야 내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성경만으로 완전한가,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는 왜 성경만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체험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고 다른 계시를 따라가고 이렇게 쫓아가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그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 그게 있었죠. 막 누가 천사가 봤다 그러고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뭐 다시 제사를 드려 막 이런 가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은 do not touch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너희는 오직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만 붙들어라 분명히 얘기하신다고요. 그것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그래서 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길게 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3번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3번, 그리고 3번까지 또 다 소요리 문답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오래 했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네. 지금 있다 그러면 좀 다들 화날 것 같아요.